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믿음으로 버텨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신다라는 이름의 뜻인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합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이지요. 그 땅 근처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삭이 살던 바로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흉년이 이삭 때에 또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살았던 땅이 그가 잊지 말았어야 하는 땅이 아니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처음 맞는 흉년이 아니라 아버지 때에 일어난 흉년이 또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또 아무런 어려움이 내게 생기지 않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흉년을 만나게 되죠. 게다가 한 번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흉년이 연거푸 우리의 인생에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피신다라는 땅에 머물면서도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에도 이런 여러 어려움을 겪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물을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어려움들 또 여러 문제들 그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냐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또 함께 하시지 않느냐를 말해주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되려 그 문제들을 몸으로 맞닥뜨리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 여러 일들을 통해서 생각하고 또 그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흉년을 피해서 그랄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그랄은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는 도시인데 유명한 곡창지대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생활 여건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런데 이삭은 그 그랄에 잠시 머무르다가 상황을 봐서 애굽에까지 내려가려고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그 시대에 가장 풍요로운 땅, 기름진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든 그 흉년의 땅을 떠나서 가장 풍요롭고 가장 기름진 애굽으로 가고자 한 것, 어쩌면 가장 상식적인 판단이고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가장 이상적인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가장 상식적인 판단 그리고 가장 이성적인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상식적인 판단과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볼 때 이로운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내가 볼 때 가장 이성적인 판단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상식이나 또 남들이 하는 그런 합리적인 해결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런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성도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다고 약속의 땅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에 거하라라고 하십니다. 어렵다고 또 힘들다고 그 땅을 박차버리고 떠날 것이 아니라 더 버티고 견디면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보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또 주를 위해서 뭔가 거룩한 소망을 품고 무언가를 시작했는데 잘 안 풀릴 때 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고난을 자처하는 일이죠.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고생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러니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잘 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내가 잘못 생각했는가 보다 이런 주의 일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놓아버리고 포기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더욱 우직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땅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그분께 순종하면 복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상식에 순종할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쫓아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고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결국 이삭에게 더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흉년을 피해서 도망한 곳에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우리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창세기 20장에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하죠. 실제로 리브가는 이삭의 사촌 누이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절반의 사실만을 담고 있는 위선적인 말이죠. 이삭은 리브가가 아리따웠기 때문에 그 땅의 주민들이 그 리브가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을 죽이고 리브가를 취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에 쌓여서 비겁한 말장난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8절을 보시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삭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했을 겁니다. 이삭을 사로잡았던 그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이삭은 자신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가장 이성적인 판단을 했다고 그는 여겼을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는데 그럼에도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지를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행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상식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지키고 붙드는 것이죠.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니 험한 꼴을 당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모면하고자 그런 비겁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을 리브가를 구해 주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읽을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은 자기만 보호하죠. 이삭은 자기 몸만 챙깁니다. 리브가를 보호해주지 않는데 아비멜렉이 리브가를 보호해 줍니다. 이 아비멜렉은 20장에 나왔던 아비멜렉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이 블레셋 왕, 그랄의 왕을 부르는 명칭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지켰던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의 산성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그 하나님을 붙들 때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두려움들이 없어지고 평안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신앙의 지조 지키는 거죠. 명예 지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최근에 나온 찬양 중에 깊어진 삶을 주께 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의 신실한 소망을 내 삶에 담는 것입니다. 그 명예는 결국 고난을 동반한 명예이고 그 명예는 소망을 품고 현실을 극복해낸 명예입니다. 세상 따르지 않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조차 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그런 명예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